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때부터 얼마나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그놈의 세상이 마음에 들었겠냐? 하도 가족 때문에 억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탈북자 도명학 씨는 하루라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는 세상을 찾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소망이 딴 게 없었죠. 그럼 북에서의 그 하늘 풀자. 멋있게 이제 마음대로 글 좀 써보자.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밖 세상에 관심을 가졌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적어두었던 종이 한 장 때문에 보위부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집사람이 장마당에 나가서 이리저리 추운데 덜덜 떨며 겨우 이렇게 장사를 해온 걸 그걸 덩치 크다란 남편이 앉아서 말이야. 그걸 받아먹고 그리고는 보성산 앞에 책이나 들고 책에서 밤 나온 돌아가면 동키호테라는 소리나 들었지.
그 후로도 계속된 감시의 눈길. 가족에게는 무엇 하나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떡하고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세 딸과 아내를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던 도명학 씨는 지난 2006년 겨울 한국에 도착했고 소원했던 대로 자유로운 작가가 되는 길을 찾아 나섰는데요.
필기 도구가 달라요. 손으로 손글씨를 안 써요. 와보니까 이게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시와 그림 작품을 공감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자는 독자인데 생소한 독자거든요.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생소한 독자들의 그 감정이 맞을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특별히 하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내가 그림을 즐기지 않더라도 통일 시대에 가교 역할을 하자면 내가 그림을 그릴 줄은 몰라도 좀 볼 줄은 좀 알아야 이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 북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자는 거예요.
분단된 세월만큼이나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남북한의 문화. 두 땅이 하나가 되는 날에는 누군가가 나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 이거 뭐 발전했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일단 들어보세요. 이 그림은 이렇게 보고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들어보니까 이해됩니까? 아, 이해된다고. 그런데 이게 발전한 겁니까? 아니면 이상한 쪽으로 간 겁니까? 북한 사람들 아, 발전한 거다 하면 그게 진짜 발전한 거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한의 작가였던 도명학 씨 자신이 그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 통일시대의 문화예술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되고 그것이 코리아 문화의 글로벌화를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죠.
2006년 서울에 정착해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도명학 씨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한국 사회를 익혀갔습니다.
지금은 걸리는 게 없죠. 네, 지금은 뭐 그냥 손은 손대로 놀고 생각은 생각대로 지금은 그래서 그 오기로 내가 조금 젊은 애들보다 늦을 뿐했지 젊은 애들이 열흘 동안 배우면 내가 30일 노력하면 하겠지 그런 오기로 그 했어요.
종이에 글을 썼던 도명학 씨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글 쓰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들 취향까지 생각하며 공감 가는 이야기를 담을 정도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조금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원래 그 이게 선뜻 펜을 들지 못했죠. 그 다른 뭐 칼럼이나 무슨 뭐 에세이 같은 건 썼어도 이런 본격적인 문학 장르에는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겠더라고. 우선 북한 문학하고 남한 문학이 같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다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책을 읽었던 남한 독자들이 취향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도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좀 쓰는 걸 많이 미루고 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면서 일단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9년간의 한국 생활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일은 두고 온 가족들을 모두 서울로 데려왔던 일.
그래서 나야 좋죠. 그 이제는 마음을 놓잖아요. 다 거기서 그 위험에 빠져가지고 하던 걸 어쨌든 뭐 오라고 해도 무서워 벌벌 떨던 걸 어쨌거나 여러 번 설득해서라도 어쨌든 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나는 좋단 말이죠. 내 가족을 다 데려왔으니까 이제 뭐 피해받을 일도 없고 여기 와서 다 공부를 학교를 다니고 뭐 배 안 골치 아이스크림 뭐 그 원안에 찬 아이스크림 두 개인 게 아니고 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먹겠다면 내가 사다 준다고요.
그리고 2년 전 한국의 소설가가 된 일이 무엇보다도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랄까, 내가 쓴 단편 소설이 지금 그 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단편 소설 있잖아요. 그거하고 양상이 비슷한데 그 소설을 아주 뛰어넘은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북에서 온 작가가 어떻게 해? 이런 소설이 이게 나올 수 있냐? 야, 이게 한국의 소설을 이거 보고서 모방을 한 게 아닐까, 혹시. 근데 모방치고는 너무 뛰어넘었다.
누군가는 도명학 씨에게 이야기 소재를 잘 잡아내는 재치가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유명한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홉을 빗대어 도명학 씨를 한국의 체홉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홉이라는 러시아 작가는 그 평생 동안 단편만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단편들은 세계문화 유산이잖아요. 근데 제 단편이 그런 기질이 보인다는 거죠. 좀 코믹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현실을 가지고 썼는데도 남한 사람들이 그게 공감을 가게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까지 그 글을 왜 북에서 작가 생활을 했지만 남쪽에 와서 선뜻 펜을 들지 못했는가. 이게 저는 남쪽에 와서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데, 저는 작가로서는 작가의 본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남한에 와서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북한의 시인이자 작가였지만 선뜻 글을 쓸 수가 없었던 도명학 씨는 작가가 되기 전에 먼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탈북의 경험을 고백하는 다른 탈북자들의 수기 형식의 책과는 다른 진정한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쓰는 게 문제 아니다. 지금 내가 쓴다고 해서 그 북한 문제를 얼마나 알리게. 이미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알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판인데 이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보다는 내가 먼저 정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북한 문학을 했던 것만큼 남쪽 문학을 알아야 그 차이를 알고 또 세계 문학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과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 과정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남한 작가로만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북에선 의미가 없다. 북의 특색을 가진 한국 작가.
한국의 소설가로 등단한 뒤 도명학 씨는 한국 문인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나 같은 사람이 한 문학이 나중에 통일 한국의 문학이 되지 않겠냐. 이게 통일 문학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학습을 했죠. 그리고 정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남한의 문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이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또 북쪽의 그 문단에 대한 걸 이제 교류를 많이 하죠.
한국 문학계 이야기도 듣고 북한 작가들의 이야기도 나눠주고 오고 가는 소통 속에 통일시대 작가로서의 역할도 다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탈북 문화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유통일문화연대 상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찾은 것은 우선 자유로부터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주역으로 살 수 있구나 이거예요. 북에서는 어느 사람도 다 단역이나 조연받기는 안 되죠. 절대로 주역으로 살 수 없던 곳에서 주역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왔다.
한국의 소설가로 시인으로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라디오 방송의 작가로 성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도명학 씨는 9년 전 압록강을 떠나며 시작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어린 학생한테 커서 희망이 뭐지 하면 난 커서 국방위원장 될 거야 하면 그 큰일 날 일이지. 국방위원장은 백두산 혈통만이 될 수 있지. 난 당 총비서가 될 거예요. 그런 희망 자체를 입에다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애들은 봐요. 희망을 물어보는 어떤 애들은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더란 말이죠. 꿈이 크다. 아유 훌륭하다.
누구라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보겠다 꿈꿀 수 있는 세상. 집이 없는 노숙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과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은 내만 아니라도 당연히 이 나라에서 살면 먹고 사는 것은 있으면 다 그 해결이 되는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서울역에 가보면 거지들도 하루에 밥을 다섯 번씩 준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 남조선 꽃제비들은 역전에 살아도 하루에 나라에서 밥을 다섯 번 줘요. 야, 밥도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 뭐, 자, 이 반찬도 뭐 다 제대로고. 그것도 또 아주 기분 좋게. 옆에서 말이야, 색스폰이랑 가지고 와서 그 성가대에 와서 부부부부 하면 엉덩이를 흔들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음악까지 깔아주면서. 근데 그걸 보고 제일 마지막 바닥에 있는 사람, 남과 북을 비교하면 이 이상 더 비교할 것도 없다. 이건 뭐지?
남북으로 갈라져 살았던 가족이 서울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와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도명학 씨는 고향에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모든 가족이 열심히 살아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 사람들 앞에 좀 잘 돼가지고 나타나야지. 그래서 서울 가서 공부를 하더니 멋있게 지금 돼서 왔구나. 말하자면 금이환양을 좀 하는 거지. 그게 제일 큰 우리 가족한테 바라는 소망이죠.
그리고 예전에 도명학 씨처럼 이불 속 깊은 곳에서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는 당신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희망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결단한 대로 움직여라. 뒤돌아도 보지 말아라.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정마저도 지킬 수 없는 처지로 빠지고 만다. 꼭 후회하게 된다. 그 정을 지킬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것이다. 그럼 저처럼 가족을 다시 데려올 수도 있고 거기 그냥 있었으면 저처럼 감옥에서 다행히 살아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냥 죽었으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못했을 거고 가족도 구하지 못했을 거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나도 이게 허무하고 그렇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서성거리는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